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징벌 이후의 본문입니다. 다윗의 교만을 드러냈던 인구조사로 무려 7만 명이나 다윗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징벌을 통해 인구조사는 다윗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하나님을 넘보았던 큰 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승승장구하고 재물이 많아지고 왕권이 강화되니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스스로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 때 너무 지나치게 아름답게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왕은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온전한 왕이 됩니다. 하지만 부와 명예를 가지니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15절, 오늘 3절 앞절 보니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있음을 보고 장로들과 함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다시 한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입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백성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다윗은 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왕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왕은 백성에게 죄를 떠넘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왕입니다. 백성 뒤로 숨는 자가 아니라 왕은 앞서서 싸우는 자이고, 왕은 양으로 비유되는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로 세움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왕은 섬기는 자입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앞서 15절에 봤던 대로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희생을 치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니 오르난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르난에게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타작마당을 넘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과 이유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는 제사를 드려야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는 이 전염병이 그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르난은 기꺼이 이 땅을 취하십시오라고 22절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에 쓰일 재물까지 자신이 다 제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 땅을 팔아서 이 땅의 소유권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르나는 그 말은 하지 않고 제사에 쓰이는 모든 것을 자신이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난,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르난도 역시 가나안 족속 여부스 사람이었습니다. 오르난 역시 이곳에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장소였을 겁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면 평평하게 제사를 드리기 아주 적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은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다윗이 제사드리기 위해서 잠시 빌려준다는 그런 의미로 다윗에게 말을 전합니다. 또 다윗이 왕이기에 모든 것을 자신이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제값을 주고 밭을 사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거죠. 합당하게 땅의 값과 재물의 값도 다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왕이죠. 왕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이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왕이기 때문에 특혜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재산은 다윗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남의 소유지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지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텃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이 되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금 600세겔을 달아줬다고 하는데 사무엘하는 은 5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역대기와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살펴보면서 역대기 기록 목적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비루하고 남루한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인시켜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사무엘서의 이 병행구절과 비교해서 읽으시면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이 더 강조되고요. 그 언약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성전의 설명이 더 자세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저자는 역대기서를 기록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가난하고 비루한 처지를 보지 말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라고 신실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강조하려고 역대기 저자는 땅의 가격도 무려 12배,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은이었죠. 근데 역대기에서는 금이라는 그 순결성을 더 강조하는 이 보석을 사용합니다. 600세겔을 뭐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20에서 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죠. 또 이 자리는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자리입니다. 의도적으로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서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가치는 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성전은 이미 파괴된 기억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비록 그 약속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되어 없어졌지만 언약이 성취됨을 보여줬던 성전의 가치를 귀하고 귀하게 더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번제와 화목대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 역시 사무엘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음을 강조합니다. 왜냐,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고 거룩하시고 성전이 지어질 장소를 이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20절에서 이 칼을 든 천사가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을 든 천사가 있는 앞에서 다윗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칼을 든 천사가 칼을 칼집에 다시 꽂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죠. 곧 성전이 될 이 자리에서 다윗의 제사가 보여주는 의미는 성전은 죄인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제사를 드리는 장소의 크기와 제사의 제물의 화려함과는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들고 와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라는 외침이지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십일조도 했고요. 나는 여러 사람을 도왔고요. 나는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의의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거짓과 잘못을 고백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의 목적이 있잖아요. 회개를 해야 우리의 속이 시원하고 한번 회개를 하고 실컷 울면 마치 좀 시원한 것 같은 그 정서적인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죄가 용서받는 그 용서의 회개의 목적이 있기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 내면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습니다. 힘듭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아니 우리는 다 고백 못합니다. 아직도 저 깊이 있는 말하지 못할 죄악들을 우리는 숨기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고백하십시오. 고통스럽더라도 고백하십시오. 그 끝에는 자유함을 주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이 회개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고 복된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역시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용서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는 회개를 사랑하라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떤 죄는 회개하고 어떤 죄는 회개할 수 없어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우린 다윗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면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나가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28절과 30절은 왜 다윗이 성막이 있는 기브온이 아니라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는지 좀 부연 설명을 합니다. 기브온의 당시 모세 시대에 만든 이 성막과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적법하죠. 하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기에 두려워서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바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22장 1절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여호와의 성전이며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선언하며 미래에 앞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범죄와 징벌 그리고 제사를 통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본질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본질이요. 그동안 다윗이 이 상한 심령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윗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제사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다윗 나름대로 수많은 제사의 방법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제사가 아니라 헛된 복을 구하고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제사였을 겁니다. 역대기 저자는 본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이 역대기서를 듣고 있는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 전부이고 곧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 지표에 불과합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는 건물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 자체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매일매일 확인하고 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비록 불순종하여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만나시고 도우시고 언약을 깨어지지 않은 그 언약을 계속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과 종교적인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또 내 스스로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아 그래도 오늘은 새벽기도 했네라는 그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해서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다면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라면 그런 마음도 우리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알기에 또 매일매일 죄의 욕망이 너무나 꿈틀대는 걸 알기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기에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간 우리가 어떤 혹여 실패를 하셨습니까? 또 어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오늘 하루를 능히 살아갈 새 힘을 주시고 또 산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더하셔서 오늘 하루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떳떳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또 선교적 제자로 능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겸손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풍성하심을 누리고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